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정상이 오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수도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격상으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면서 남중국해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내 지정학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번영을 이루고 국제법의 통제를 받는 규칙 기반 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필리핀 군 현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협력과 지난해 9월 서명했던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와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어제 분리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로 중국인 기술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발로치스탄 인근 해안의 카라치 국제공항 인근에서 이날 밤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성명에서 초기 정보에 따르면 유조차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다른 여러 차량들로 불길이 번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테러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10명에 달했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은 우리의 중국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테러 공격을 강력 규탄하며 양국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분리주의 단체 중 하나인 발로치 해방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차량을 이용한 급조 폭발물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탑승했던 차량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로치 해방군은 전략적 항구와 금, 구리 광산 등이 위치해 있는 남서부 발로치스탄 지역의 분리를 요구하며 유혈폭력 행위를 이어왔으며 중국이 항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파키스탄의 이 지역 착취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7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7대와 함정 6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1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 중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해를 위해 국제 관행상 영공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이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달 말에도 항공기 40여 대와 함정들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해협에서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1년째를 맞아 당시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희생됐던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년 전 이날 당시 음악축제 현장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36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인질로 끌려갔던 레인 키부츠에서는 기습이 이루어졌던 오전 6시 29분에 맞춰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추모 집회에서 우리는 누가 납치를 했고 살해를 자행했으며 강간을 범하고 살육을 저질렀는지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등 민간인 약 1,200명이 살해되고 25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됐으며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을 통해 풀려난 인질외 아직 101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양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은 한국의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병학교를 찾아 사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영토 저항을 새로 넣는 개헌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에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영상 13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위협 발언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4일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한 군사동맹이 핵 수준으로 성장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의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기존 확장 억제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욱 공격적인 수사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미국은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탁상 훈련을 확대해 확장 억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미한일의 핵게임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를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는 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조장하고 이를 연장하는 모든 이들을 규탄한다며 북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과 이란이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이른바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통해 러시아의 국방 부문에 무기 부품과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비용을 부과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전쟁 기기에 대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러시아가 전차 부대를 재건하고 미사일을 제조하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신임 나토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국제법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있다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irst of all, Ukraine obviously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international law here is on the side of Ukraine.
또한 위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양자 안보 협정 그리고 교육 훈련을 위한 새 나토 사령부 구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제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격추작전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방국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의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4일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의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며 미한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부터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유, 군사 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번 협정은 이를 이어받아 적용됩니다. 제11차 SMA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부터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이태우 한국외교부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진행한 협상 끝에 약 5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새 협정문은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타결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양측 모두의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번 합의가 무효화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이 합리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원했으며 이번 합의가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The U.S. negotiators wanted a reasonable and mutually agreeable arrangement.
벤의 선임 연구원은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점진적인 조정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이 약 8% 인상된 것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양국 간 분담 비율이 보다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이번 합의를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I do think that since they reached an agreement, that both sides have to believe it's a win-win and that it's mutually beneficial.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 측에서는 상당한 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쪽에 유리하기보다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합의된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인상해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주 등과 미한 연합방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런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부담할 재정적 몫은 이미 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Totally agree with that. That's a very good analysis. That what we're doing now, regardless of who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나 한국에선 SMA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선 행정부 차원의 협정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미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합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가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은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고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까지 도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싱킨 국장은 매년 조정되는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던 이전 방식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could say, well, you know, the previous method which tied increases to
싱킨 국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과 관계없이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미국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이번 협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정이 아닌 이상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상징성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에 쉽게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we would postulate a Trump administration, then I think it will be revisited. In fact,
싱킨 국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대신 한국의 국방 예산에 연동하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협정 서명을 비롯해 두 차례 SM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로버트 레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번 합의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정하고 내구성 있는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번 SMA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하기 위해 1년 일찍 체결한 합의로 인식한다면 이 합의를 무효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려는 추가 동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 처음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전술핵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로는 최고 수준이지만 핵무기와는 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무5의 탄두는 재래식 탄두 중에서 최상위급일 것이라며 우리의 MOP, 대형 관통폭탄과 같은 재래식 탄두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MOP는 지하 깊숙한 곳의 단단한 벙커나 터널 안의 적 대량살상무기의 접근에 파괴하는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무기체계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무5의 탄두를 전술핵이나 저위력 핵탄두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며 매우 큰 재래식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전술핵과 같은 폭발 효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력이 적은 핵탄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Its warhead is probably at the top end of conventional warheads in most inventories. It would probably be considered.
재래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5는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장착된 원통형 발사관 형태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상 탄도미사일이 탄두 중량이 1톤 수준인데 비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배에 달해 재래식 무기로는 최강급 파괴력을 지녔으며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현무5를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전술핵 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현무5를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을 기형 달구지라고 조롱하며 크기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한 대의 투발 능력은 재래식 탄두의 폭약량로 환산하면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도 전술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현무5의 폭발력이 전술핵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진단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표준 핵무기는 대략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사용한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라며 8톤인 현무5는 훨씬 위력이 작아 폭발력은 핵무기보다 1,000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Let's compare for the U.S. the standard nuclear weapon is roughly the range of what the U.S. used against you.
이어 전술핵에 비해 현무5의 폭발력은 훨씬 적다면서 폭발력을 논할 때는 그 효과가 미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현무5의 폭발력이 전술핵 무기의 약 1,000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 반경은 핵무기보다 8에서 10배 작은 범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무5가 전술핵에 버금간다는 표현은 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도 최첨단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라 할지라도 핵무기와는 여전히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still a categoric difference between nuclear weapons and even the most advanced and most powerful conventional weapons.
전문가들은 현무5가 실전에선 북한의 주요 군사 자원을 보관한 지하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현무5는 대부분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하 80에서 100m 깊이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출입구는 폐쇄할 수는 있어도 지하시설 전체를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use the Hyunmoo-5 against most underground facilities, it's going to destroy them.
이어 정말 깊은 지하시설은 재래식 정밀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깊은 지하 벙커는 북한에 많지 않을 것이며 많아야 5개에서 10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을 보관하는 지하시설을 파괴하려 할 때 현무5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무5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은 의심되는 지하터널 입구 몇 곳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자원을 수많은 지하터널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하 벙커 자체를 파괴하지 못하더라도 출입구를 파괴해 무력화하는 데 현무5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hat would be most effective would be to rubbleizing some of the suspected entry points to some of the adits.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실제 전쟁 상황에서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이 저장된 지하시설을 노릴 것이라며 관건은 이런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스 선임 연구원은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이 저장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과 기타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hallenge will be whether or not South Korea has the satellite and other intelligence to tell Sou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는 지하시설망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다면서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목표물을 노릴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요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통제, 정보 자산, 발사 시스템 등 주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정찰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So it's critical that intelligence analysis be conducted to determine where the high value targets are. The high value targets for command and control.
맥스웰 부대표는 따라서 현무5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과적인 목표물 조준에 필요한 정보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병학교를 찾아 사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영토조항을 새로 넣는 개헌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격훈련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병학교 현지 지도는 지난달 초 김 위원장이 이 학교를 현지 시찰했을 때 졸업생 실탄사격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의 소재지와 김 위원장의 방문 일자는 보도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포실탄사격은 가상전투 상황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탄사격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학교에선 작전전투지대의 실정에 맞게 빨치산 전법을 부단히 연마해 신속한 기동전, 기습전으로 적들을 경멸, 소탕하는 데 중심을 두고 포병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자비하고 처절한 포화로서 조국의 영토를 보유할 포병군관학교 학생들의 멸적의 기상이 만장약된 포탄들이 연이어 목표를 타격했다고 훈련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격훈련에 쓰인 무기체계는 어떤 건가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보이는 무기를 지상 견인형 곡사포인 152mm 곡사포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D-20 152mm, 중국의 666 곡사포와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무기체계로 한국의 서해 북방한계선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제4군단 관할 지역인 황해남도 장현군 제27포연대 견인 곡사포 포병대대 152mm가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현군 쪽에 한 27포연대가 이제 요 152mm를 주력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요게 사거리상으로 본다면은 24km면은 수도권도 이제 타격 대상이 되고 또 해역으로 본다면은 뭐 서해 5도는 다 타격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어떤 의도에서 이뤄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포병학교 실탄사격 현지 지도가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예고한 가운데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새 영토조항을 넣는다면 한국의 NLL을 부정하고 이를 넘어선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NLL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면서도 사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다소 완화된 조치를 하다가도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면 또 이렇게 도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해상도발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런 해상도발을 할 때 그런 포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감을 주는 측면이 좀 크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예고하면서 불법, 무법의 북방한 개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압도적 해군력 때문에 북한은 포병에 의존해 서해 남북한 접경 수역을 분쟁 수역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해상 국경선을 그을 거거든요. NLL 부정하고 NLL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근데 본인이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을 간주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말의 구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모종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김 기자, 한국 정부와 군 당국도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7일 개최가 예고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며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공개될 시점과 관련해선 7일 하루에 끝낼지 8일까지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19차례 열렸는데 대부분 하루 만에 끝났고 이틀에 걸쳐 열린 건 5차례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예고한 헌법 개정 사항인 한국 주정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영토, 영해, 영공 조항 신설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서 6일 북한 개헌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남 쓰레기 풍선 120여 개를 부양했고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8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한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풍선 살포는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25번째입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이처럼 일상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동안 뜸했던 한국 민간 단체들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룡 대표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와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각각 이달 중순과 다음 달 중에 납북자 생사와 소재 확인, 그리고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전단 총 1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전단엔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납치된 우리 가족들을 아시는지요라는 제목 아래 납북자 가족의 고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의 부친 최원모 씨,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으로 김영남과 결혼한 요코타 메구미 등 납북자 7명의 이름과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이달 중순 통일대교에서 개최할 전단 살포 행사를 앞두고 집회 신고서를 파주 경찰서에 8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 대표는 풍향 예보에 따라 살포 일자를 결정해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인 전단 살포 행동이 한국에서는 논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선 지난해 대북전단처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민간단체의 대북 살포가 재개됐지만 북한의 원점 타격 위협, 반대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살포하거나 살포 후 공개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성룡 대표는 납북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김정은 정권과 해결 노력이 미흡한 한국 정부 모두의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전단 살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납북 당시 고교생이었던 아들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일부는 나이 아흔이 넘었다며 수십 년을 인내한 가족들이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몸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마지막 남은 호소예요. 국민들도 좀 동참해달라. 이 할머니들이 소원을 풀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반절은 국민한테 호소하는 거고 반절은 김정은이한테 빨리 해결하라는 충고하는 거예요.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남북한 심리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개 전단 살포는 자칫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공개 살포를 하게 되면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면서 해당 전단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VOA. 북한은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용준 전 북핵대사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쿼드와 오커스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북핵 외교기획단장 겸 북핵대사를 역임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13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핵시설을 공개했을까요?
예, 이번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그동안 해왔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것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해서 이제 해제된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외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수없이 해도 미국과 한국이 별로 관계 없자 그들이 더 자극적이고 강력한 위협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알다시피 북한은 2010년에도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외미 압박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소발적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을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까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굳이 미국 선거일에 맞춰서 할 시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굳이 이를 미국 정치일정에 맞추고도 한다면 선거보다는 아마도 차기 행정부 출범 직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핵실험은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소형 핵무기 개발,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일정에 일관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백중세인데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까요?
그동안 여러 번 트럼프 후보 자신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라도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 때 큰 실패를 경험했었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양측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개최를 하더라도 양측에서 사전 실무 협의를 거치는 등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 입장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도 큰 변수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상회담을 적극 권유했었지만 제 생각은 윤석열 정부는 제3차 정상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 강행할 것인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북한의 비핵화 중간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백악관 당국자가 중간 단계 발언을 했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는 아마 대단히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국 내에서 대다수의 북핵 전문가들이 즉각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단계 구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실시를 해서 실패가 입증된 구상입니다. 그래서 설사 북한이 그 당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상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전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또는 도널드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군축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건 간에 그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무기가 50개이건 100개이건 200개이건 핵위협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재 조치 해제를 전제로 하는 핵군축 협상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북한 핵을 내버려두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요. 방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군축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가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면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건 비핵화지 핵의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의 국내 총 생산 GDP가 25%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재 효과가 북한의 핵 포기를 실현시킬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재 조치 시행 이후에 북한 경제가 급속히 몰락했고 현재는 대규모 군사 도발을 거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재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으로 북한 안보와 경제는 더 나빠진 것 아닌가요?
네, 핵무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북한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어 보입니다. 결국은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안보와 경제를 불과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 계좌가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BDA를 제재했기 때문에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은 북한의 어떤 나쁜 행위를 정당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2002년 말에 미북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핵무장을 속히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전속력으로 핵무기 제조에 몰두했었고 2006년에 4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설사 BDA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준비된 핵실험을 인위적으로 늦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추진했던 종전선언은 북한이 1970년대 중반부터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부상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안이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이전에는 종전선언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정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152mm 포탄 약 560만 발과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세계적인 무기 생산국인 한국도 응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1950년 러시아가 전폭 지원하던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러 나라가 병력과 무기를 제공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인데요. 한국이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이 쿼드에도 가입하고 오커스에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중 관계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중 관계는 이미 과거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였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안이 있을까요?
네, 지난 약 20년간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서 조용한 외교를 수행해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 채널과 국제기구, 인권단체, 국제법정 등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공개 외교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준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용준 전 북핵 대사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공개 의도와 전망 그리고 비핵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건물 신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 현장에서 눈에 띄는 다른 작업들과 맞물려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개성공단 북부 지대의 한 지점입니다. 플래닐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4일 촬영된 이 지역에서는 이전까지 녹지로 덮여있던 부분이 밝은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곳에 있던 나무와 풀, 바위 등이 인위적으로 제거됐음을 의미합니다. 정지 작업이 이뤄진 구역은 한국 기업 4곳 소유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2020년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약 4만 3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곳은 한미 스위스 광학, 한국 백신, BH, 유레카 등 4개 한국 회사가 소유한 부지로 해당 기업들은 공단 폐쇄 전 분양을 받았으나 사업체 운영이나 공장 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 작업은 불과 며칠 사이에 완료됐습니다. 9월 25일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수풀로 가득했으나 9월 30일에는 일부 숲만 남겨두고 대부분 정리됐으며 10월 4일에는 나머지 나무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건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닐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한국 기업 동원 FNB 소유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이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췄는데 개성공단 내에서 새로운 건물이 그것도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정지 작업 또한 당시 신축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건물 건설을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달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는 등 도로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철거한 후 새로운 형태로 재건했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최소 3개 부지에서 수풀이 정리되고 각종 건축 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개성공단에서 이번에는 보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재가동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BOA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의 여러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개성공단에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because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운영됐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한국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국의 여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보 유입, 탈북민 지원, 문화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활동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은 3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교육, 탈북민 재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내 단체 5곳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인권증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북한인권법 강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차세대 인권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회의와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행사를 통한 북한인권증진 활동도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제민주주의 허브는 탈북민과 한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북한 야구협회는 탈북 청소년들의 미국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챌린저스 야구단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 UN 본부를 견학하고 워싱턴에서 한국계 하원의원들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고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인권재단은 이 밖에 5개의 단체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재단의 이성민 한반도 담당 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한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지원이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모든 북한 주민이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기술, 인맥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지난 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몰수된 차량이 100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온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자동차를 빼앗기게 되나요?
아,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압수, 몰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또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의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네 번째 적발됐을 때 차량 압수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네,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몰수당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압수나 몰수를 면하는 사례가 약 30% 정도에 달합니다.
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차량은 총 444대인데요. 1심 재판이 끝난 142건 중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몰수율이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차량 압수나 몰수는 일종의 재산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어떻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이후에 사망이나 상해 피해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이 줄어서요.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35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285명이 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한 해 얼마나 발생을 하죠?
지난해의 경우 13,000여 건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여 명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20만 건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2,500여 명이 숨지고 2만 8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와 관련 입양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국가와 입양기관이 딸의 실종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해외에 입양시킬 목적으로 집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는 지난 1975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렸는데요. 이후 수십 년간 실종된 딸을 찾던 중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알게 됐고 5년 전에 딸을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아이가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예, 아이의 부모는 당시 입양 기록을 통해서 딸이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서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소송 대리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네. 해외 입양 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199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 최대 아이 수출국이었습니다. 전쟁 등 여러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킨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해외로 보낸 아이가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미국에 보내졌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해 해외 입양 한인들의 실태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에서 부패한 입양기관들의 관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입양기관의 부패라는 건 또 무슨 얘기죠?
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아이 한 명을 해외로 입양하면 당시 연봉을 훌쩍 넘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의 경우에 입양아 한 명당 입양 수수료는 $4,500에서 $5,500 선이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을 웃도는 돈인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입양기관들은 해외로 입양할 아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아원과 병원 등에 현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부모가 소송에 정부 외에 입양기관을 포함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는 입양기관의 행태를 천인 공노할 비즈니스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일 뿐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해외 입양과 관련한 어두운 단면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